오늘 제목은요, 다윗과 요압인데, 다윗과 요압에서 소제목으로는 요압의 죄, 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 다윗의 누이 중에 스루야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었으니까, 조카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승리를 하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요압의 말년은 비참하게 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압이 왜 이렇게 다윗의 최측근이었는데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이 요압의 죄가 뭔가를 좀 살필 텐데요. 전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보통 죄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보다 짓은 안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평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탕자의 죄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탕자가 허랑방탕했던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허랑방탕한 게 잘못한 것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였거든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허랑방탕은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것들이었죠. 그죠? 그러면 탕자가 회개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허랑방탕한 것만 이우치고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살았다면 그 아들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 요압이 어떤 악을 행했길래 결국은 불행하게 됐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요압이 그 도덕적으로 많은 잘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군인이니까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그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념의 죄 말고 다른 부분으로 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의 이낙연 총리라는 분이 대통령 특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만났죠.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뭘 전달했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뭐 제가 그 친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서에 우리가 이웃 국가니까 이런저런 앙금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협력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자,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내용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그 대통령이 친서에 쓰인 내용을 보니까 요 말이 안 들어.
아니, 일본 놈들하고 무슨 사이를 좋게 지내? 응?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 지배를 하고 지금도 안 이웃치고 있는데 뭘 이놈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해가지고는 가서 대통령의 친서대로 전달을 안 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했다고 쳐봐요. 응? 여러분, 이 사람은 특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특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자기 개인적으로는 몰랐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특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사는 자기의 견해를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대통령의 우중을 품고 그걸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대통령과 전혀 다른 자기 보기에 옳은 것,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아웃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안 되겠어. 그리고 대통령의 우중을 품고 가서 나타낼 만한 사람을 특사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의 뜻을 품어야 되냐면 자기의 오름이나 자기의 뜻을 비우고 보내신 분의 뜻을 품고 가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동감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또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될 때 음식 받는 접시, 또 숟가락, 젓가락, 컵, 여러분, 이 목적 없는 거 있나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목적을 누가 정해요? 자, 숟가락이 지 목적을 자기가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모양을 숟가락으로 만든 겁니다.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닮고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특사 이야기하고 좀 연결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대산부 경제님이 열심히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윤정미 자매님한테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나같이 좋은 아내가 어딨냐. 돈을 안 벌어다 줘도 참 잘 생기고 이런 좋은 아내가 어딨냐 하고 자화자찬을 하던데. 근데 자, 변상부 경제님이 300만 원을 아내 되는 우리 은정미 자매님에게 줄 때는 어떻게 쓰라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정을 돌보고 애들을 돌보고 하는데 쓰라고 30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정미 자매님이 3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사 입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변영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정제로
보내.
그날
뭐 소박 당하는 거죠, 그죠? 네, 확실하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놀라운 목적입니다. 네? 어떤 존재의 목적보다도 놀라운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목적은 없어요. 근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담고 내 얼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오라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내 얼음을 갖고 있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사 요압도 비슷한 그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다윗을 위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다윗의 뜻과 다르게 죽였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또 다윗의 대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사이가 이제 틀어지면서 아브넬이 내가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야 되겠다 하고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당신이 아닙니까? 내가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기뻐하고 비록 아브넬이 지금까지는 다윗의 대적이었지만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러 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좋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됐냐? 군대 장관 요압이 알게 됐습니다. 아니, 사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대적이었던 아브넬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쪽 백성들이 마음이 헷갈린 겁니다. 아, 우리 아브넬이, 군대장은 아브넬이 가서 다윗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윗에 의해서 죽었대.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되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요압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압살롬이 자기 막내 동생 압살롬이랍니다. 요압이 자기 막내 동생 아사헬을 전쟁터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심, 사심이 이 사람 마음에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인 뜻과 계획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 자기의 사심을 따라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요압이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할 때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또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 때문에 다윗을 대항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다 품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요압이 기분이 나쁜 거죠. 세상에, 아니 다윗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나를 잘라버리고 대적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냐 해가지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압이 죽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위를 뺏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패악무도한 사람이죠. 정말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내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압살롬이 참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 군인 같으면 이 뭡니까? 갑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군인이라면. 근데 이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노새를 타는지 말을 타는지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얽혀있는 그 나뭇가지 아래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 말을 뛰니까 머리카락이 출렁출렁 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던 짐승은 빠져나가버리고 이 압살롬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군인 하나가 그 압살롬을 봤는데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가서 이제 구합니다.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야, 바로 죽이지 않고 왜 고하러 왔어? 나 같으면 바로 죽이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금을 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이 하는 말이, 다윗왕이 왕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압은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려. 왜? 요압에서는 폐약 부도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압살롬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놈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도 안 돼. 이 사람 항상 자기 뜻과 자기 오름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장관이면서 다윗의 뜻을 품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오름과 자기 뜻을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아사를 죽이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이 요압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요압을 잘라버리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하고 참 다른 뜻을 품고 살았으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오름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다윗이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이제 떠오르냐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압살롬 다음의 난자인데 다윗에게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한테 너 왜 그랬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보고 키운 자식 있습니까? 그런 자식 없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 소리 많이 듣고 컸습니다. 너 왜 그랬어? 몰라, 이현이는 좀 어떤가 보네.
매를 좀 어떻게 한번 매를 맞았지.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만한 인물이 없어. 자기만한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제 나섰는데 그것에 동조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한 후계자는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왜 요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 편에 섰느냐? 사람 항상 하나님의 뜻이나 다윗의 뜻을 품고 산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품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그 뭐라고 그러죠? 유류 상종이라고 그러죠? 아도니아랑 통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버지 다윗왕이 누구를 다음 왕이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관심 없고, 아, 나 왜 누가 되겠어 왕이, 나 같은 인물이 어딨어, 이렇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다 유류상종이다. 결국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임을 당하게. 왜 그러면 다윗은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압살롬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연합을 이룰 때 그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연합을 이루냐면요, 죄인과 구원자로서 연합을 이룹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아브넬도 다윗 앞에 내세울 게 없고, 아마사도 다윗 앞에 내세울 게 없고, 압살롬도 다윗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대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에게는 다윗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다윗과 연합하기에 딱 좋은 조건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 율법적이었던 요압이 볼 때는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탐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탐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들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쫓으라는 식이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자기 의의가 차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갖고 살아요. 자기의 옳음, 자기의 기준, 그걸 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느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스스로 선한 사람들은 사실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왜? 자기 선과 자기 의, 자기로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찰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대적자로 드러난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이나 또 이 요압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판단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개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데 시간은 다 됐고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나타내겠지 자기 잘나온 품으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야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본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보배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질그릇은요? 우리 인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보배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담도록 지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 질그릇도 보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금 담긴 그릇을 뭐라고 부르죠? 금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금이 담겼으니까.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 됩니다. 같은 보배로 여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담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에 보면 므비보셋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원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푼다고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압살롬을 그렇게 받아서 연합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 다윗과 전혀 다른 자기 의를 품고 살면서 다윗과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연합할 수 있었던 사람들 다 낭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사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뛰어나고 선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네가 연약하니까 이제 연약한 너를 놓고 능한 나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로 연합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네, 많은 사람이 자기 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이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